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그 길은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싹에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에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나왔던 27장에서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앞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너무나도 기초적인 당연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한 부살렐이 이제 성막들에 비치할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막들에 비치할 기구 중에는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이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쌌습니다. 앞서 부살렐이 만들었던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과의 차이점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앞서 성소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기물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쌌죠. 그런데 오늘은 노수로 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금보다 노시 더 열을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살렐이 만드는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으로서 불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보다 노시 더 불에 잘 견디는 재질이라 노수로 입히게 되었습니다. 뭐 가격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막에 만들어지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들의 중앙에 이제 번제단을 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문을 처음에 열고 들어오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고 하죠. 이 성막문으로 처음에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막은 구조 자체가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소로, 그래서 마침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바로 오늘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지나쳐 가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죽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죠. 하지만 동물의 죽음을 넘어서 동물에게 전가된 죄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여러 절차가 이제 뒤에 레위기에 나오죠. 하지만 먼저 그 절차를 살펴보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일곱 가지의 절차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번제에 쓸 희생 제물,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이죠. 뭐 상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 골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불구여서도 안 됩니다. 아무 흠이 없는, 뭐 예를 들어 흠 없는 어린 양, 그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그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부터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뭐 이 회막, 즉 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간단하게 제물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좀 멀리 사는 사람들, 특히나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건너서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화문에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편하겠죠. 하지만 제주도 사는 사람은 물을 건너와야 합니다. 건너오다가 흠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한 제물을 이제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도 남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또 내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뭐 안심, 등심, 뭐 채끝살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각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번제단에 올려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총 절차입니다. 이 일곱 가지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 번째,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하죠. 내 안에 있던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는 죄가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수하는 것 3번이 빠지면 뭐 일반적인 도살의 절차와 같다고 해요. 뭐 좋은 동물을 골라와서 이제 도살장으로 가져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떼는 거죠. 근데 이 안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죄가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목적은 죄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이 향기, 동물이 타는 이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물 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죄가 죽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번에 죽임을 당하죠.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앞서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 죄를 나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 죄를 해결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원함이었어요. 왜 원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을 가장 처음에 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리스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나중에, 예수님도 가장 마지막에 지셨으니까 우리도 가장 나중에 좀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질게요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번제단처럼 십자가는 가장 먼저 지나가야 할, 가장 먼저 짊어져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번제단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8절에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 또한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모든 다른 구절과는 다르게 오늘 8절은 앞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이 노세, 노시 어디서부터 왔는지의 출처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회막 앞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 이 여인들에 관한 내용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도대체 어떤 여인들인지, 회막문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한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거울,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여인들의 정체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한 장면들이 소개되는 그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충성스럽던 주님 옆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간 그때입니다. 그때 여자들의 큰 무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십자가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여자의 큰 무리가 정확히 누구누구인지 얼마나 큰 무리인지 그 정체를 다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진정으로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왜 여인들만 이렇게 신실했을까요? 우리가 성별을 떠나서 이러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거울로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한 거였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또 상아로 장식을 하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사용하던 거울들이 고가의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린 이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두멍의 역할은 제사장이 물로 손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손발을 씻지 않고 제사장이 성소로 나아오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과 발이 더러워서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씻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손발이 더럽다고 죽이시겠습니까?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으면서 어쩌면 이 제사 절차, 이 제사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손과 발이란 삶에 지극히 자주 쓰이고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삶의 작은 부분들, 그 작은 습관들까지도 그 안에 혹시 죄가 묻어있진 않은지 그 안에 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씻어내면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죄를 씻는 것.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단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로서만 그냥 손만, 발만 잘 씻으면 돼 이렇게 되어버린, 이렇게 굳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떡을 먹을 때 유대인과 또 서기관들이 수군대면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어찌하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7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치 고르반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되는 것처럼 손을 씻었어 라고 하면 마치 정결한 의식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내 안에 모든 죄가 그냥 손만 씻으면 다 씻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 출석만 잘하면, 주일 성수만, 교회만 잘 참석하면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헌금 잘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직분 받으면 마치 구원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많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치 물두멍 앞에 선 제사장들처럼 의로운 심판장 앞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혹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는 있지 않는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나쳐버린 죄가 있지 않은지 묵상하며 마음을 씻어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의미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막 뜰을 완성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가로세로 100규빗, 50규빗, 즉 우리 뭐 단위로 바꾸자면 45m 또 22.5m 이렇게 면적으로 성막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성막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거기서 재물을 잡기도 했어요. 가져온 재물을 그 성막들 안에서 잡았습니다. 잡는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나고 피가 튀고 그리고 동물이 타는 냄새가 나는 이 성막들 안에서, 또 한편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있죠. 여기서는 죽음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화목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성막들이었습니다. 성막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속죄와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성막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이제 테두리로 세마포로 쌓여 있죠. 이 세마포로, 이 하얀 천으로 쌓여 있는 성막들은 마치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성막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 만드는 기물 하나하나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죄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이 성막,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들에 거하는 것, 성막들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들에 거하는 것, 성막들에 거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성막들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청하고 계시죠. 그러한 초청 앞에 은혜의 처소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처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묻어있는 그 사소한 죄와 우리 안에 묻어있는 굳어져버린 그 죄악들을 모두 씻어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섭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막들에 거하는 자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은혜의 뜰로 나아가 주의 보혈로 구원의 역사 앞에 구원을 누리는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